엄청 더운 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를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한 입 딱 먹으면 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죠. 그러나 5분만 아니 3분만 지나면 줄줄줄 녹아가지고 손을 타고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더위에 지쳐있을 때 아이스크림 한 입이 주는 행복.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참 짧은데요. 그래서 이젠 아이스크림 절대로 아껴 먹지 않습니다. 가장 최상의 상태일 때 과감하게 뭉텅뭉텅 베어먹는 거죠. 행복은 나눠 먹고 아껴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 참 행복한데 마음 한켠에선 늦게 자면 내일 피곤할 텐데 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생각하세요. 나눠 먹고 아껴 먹을 수 없는 행복.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윤한입니다.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랄라 스윗의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고, 그 메론맛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비비 꼬였네.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세계콘. 네, 세계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뭐죠? 이렇게 두 개로 잘라 먹는 거. 예. 네, 그 썽썽바랑 그다음에 그 더위를 막 그 사냥하는 그 아이스크림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잘라서 네 그만하라고 하네요. 네. 아 너무 맛있죠. 저는 굉장히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요. 녹기 전에 손에 줄줄줄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또 여름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배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경청 홈페이지 곧장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항상 열려있는 트위터 EBS 리슨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김영숙님께서 윤디 잠 깨려고 늦은 밤에 남편이랑 산책하고 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니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경청해서인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아 남편분과 함께 밤에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경청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너무 고맙네요. 주신옥님 경청가족 모두 반가워요. 경청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캠페인 문장 같아요. 경청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김선님 오래간만이에요. 갑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은 마음에 들어보네요. 사실 졸려요. 네 솔직하신 김선님. 김수정님 요즘 피곤한지 이분은 못 듣고 그냥 자게 되네요. 잠들지 말라고 하는 윤디 목소리에도 저절로 눈이 스르르 감겨버려요. 오늘은 꼭 2부까지 경청할게요. 네, 그쵸. 2부에 또 박기빈 아나운서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잖아요. 네, 2부까지 꼭 듣고 함께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의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함께합니다. 영화 고를 시간을 줄여주는 알찬 시간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한 너의 의미 그리고 아이투아이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산울림의 노래 리메이크 곡이죠.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친구 말 듣고 봤다가 후회하고 광고 전단지에 혹해서 잘못 골랐던 영화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
영화가 필요해.
신의 20일 이화정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이시죠.
네.
아.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아, 너무 더워요.
네.
가만히 있을 때 더 덥더라고요.
그 더울 때는 네. 극장이 최고인데.
아무래도
네, 시원한 네. 에어컨과 네.
일단 캄캄하면 이렇게 네. 시원하다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밤 되면 시원하니까.
그런 효과. 시각적인.
시각적인.
여름에는 영화관이 좀 성수기죠.
네, 아무래도. 여름철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작들, 그러니까는 규모를 네. 많이 이제 가져간 작품들이 보통 여름에 많이 개봉하는 이유가 관객이 그만큼 많이 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이고요. 겨울은 사실 그래서 성수기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나오면서 겨울도 네. 블록버스터 시즌이 된 거죠. 그전까지는 여름이 네.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였어요.
근데 오늘 어디 가세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오늘 영화 소개하러. 영화 소개하러 전문가로.
아, 소개팅 아니고요?
소개팅은 지금 소개팅 할 저 애가 있을 나이.
네, 아, 오늘 네. 이번 주 주말에 네. 좀 볼만한 영화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도 예. 네. 극장가의 따끈따끈한 네.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영화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스톤이에요.
스톤.
네.
우리나라 바둑? 영화군요.
바둑.
아, 바둑.
바둑 좋아하세요?
저 바둑 어렸을 때 네. 배웠었죠.
아, 진짜?
네.
바둑을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두시는.
아니, 멍청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네. 좀 도움 되든가요?
그렇죠.
이게 이 영화가 바둑판을 매개로 네. 인생을 얘기하는, 인생을 논하는 그런 영화예요. 바둑이 원래 좀 있지. 바둑에 인생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착상을 한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한 명의 남자는 인생을 새로 수를 두고 싶은 남자고요. 또 한 명의 남자는 인생의 첫 수도 시작하지 못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으로 봤을 때는 하수와 고수의 어떤 네. 그런 만남인데요. 두 명의 남자가 바둑을 매개로 서로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게 초점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조폭 이야기 네네. 그런 것들과 바둑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아 바둑이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중요하다 인생.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조직폭력배랑 바둑 얘기가 같이 엮여서 나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씨줄 날줄 같이 엮여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보실 때 재미가 굉장히 있는 작품이고요.
네.
이 감독님이 사실은 바둑 기사. 굉장히 이렇게 단수가 높은 바둑 기사였다고 합니다.
아, 조세례 감독님.
네, 조세례 감독님.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영화를 유작으로
아.
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화는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거죠. 근데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감독님의 이제 네. 빈 자리를 대신해 줄 것 같은데요. 김래아, 박원상 씨의 그런 탄탄한 연기에 더해서 그리고 실제로 조세례 감독의 아들이기도 한 신혜 배우가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이 조동인 배우, 이 배우들의 화합을 보는 게 굉장히 이 영화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되는 네. 또 스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영화도 한국 영화인데요. 그댄 나의 뱀파이어라는 작품입니다.
흡혈귀?
네. 뱀파이어 하면은 이제 공포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영화는 좀 판타지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뷔를 시나리오 작가인데 데뷔를 하지 못하고
네네.
매일매일 이제 엄마의 구박을 받으면서 반찬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네.
여자예요. 그런데 연애도 역시 안 풀리고 일도 잘 안 되고
네.
그런 와중에 집에 그 햇빛을 싫어하는 천재 과학자가 새를 들게 되는 거죠, 이 집에. 그래서 그 남자와 엮이는 알콩달콩한 알콩달콩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정말 질이 멸렬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연애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독특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정말로 뱀파이어냐, 아니면은 그런 척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한국형 뱀파이어 로맨스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내 좀 이렇게 좀 흥겹게 보시면서도 아 뱀파이어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네. 그리고 영화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되어 이용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고민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네.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재치 있고 네. 좀 재미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영화군요. 네. 그댄나의 뱀파이어. 네. 그 다음 영화는 어떤 거죠?
네. 오늘 다 한국 영화네요.
아, 오늘 한국 특집인가요?
네. 한국 특집. 네. 다음 영화는 경주.
경주가 그 네. 레이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경주 네.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네. 아 진짜 레이스로 생각할 수도.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고요. 천년고도 경주 이게 딱 와 닿았었는데요. 이 영화는 경주에서 벌어지는 하룻밤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친한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잠깐 귀국한 교수 최연의 이야기인데요. 네. 7년 전 본 추나의 기억을 더듬어서 경주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주에서 찻집을 하는 아리솔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룻밤 1박 2일의 어떤 좀 미묘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베이징에서 오신 잘생긴 교수는 박해일 씨가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찻집 여주인, 약간 이렇게 미묘한 감정을 주고받는 찻집 여주인은 신민아 씨가 연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좀 풋풋할 것 같기도
기대가
하고
되네요.
경주의 어떤 그런 그 조용한 그런 기운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고요한 영화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의외로 네. 굉장히 깨알같이 코믹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홍상수 감독의 영화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약간은 또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 또 다른 장률 감독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은 또 색다른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마지막 영화.
마지막 영화?
경주가 네. 제일 보고 싶네요.
레이스 아니라니까요.
네. 네. 신민아 씨가 나오니까.
아.
또 처음에 소개시켜주셨던 그 소개해주셨던 스톤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바둑을
네, 네. 또 바둑을 네. 또 초등학교 때 두신 분이라면 한
바둑 꿈나무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바둑 기원을 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리고 바둑 인구가 1,000만이래요 추정치
정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알까기 이런 거 아니고요 바둑
네, 바둑. 오목 이런 거 빼고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오목 이상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그 영화를 볼 때 이거 바둑 모르면 못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삶의 철학 같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말에 볼 영화 계획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세우시고요. 좋은 자리 네,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정스 초이스. 네. 네. 오늘의 추천 영화 만나봐야죠.
전문가로 이름도 이렇게 붙은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강력 추천하는 영화는요. 네. 가족의 나라라는 영화입니다.
가족의 나라.
네.
Country of Famil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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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개봉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일본 작품인데 물론 일본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고 네. 이후에 전 세계 15개국에서 그 수상을 한 그런 좀 화제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안도 사쿠라, 아라타, 양익준 한국 배우 양익준이 출연해서 또 한국에서도 또 이제 양익준 씨 때문에 화제를 모으기도 네. 했고요. 감독은 양영희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배우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양영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알고 보시면은 네. 더 영화를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양영희 감독은 제일교포 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15살에 일본으로 이민을 간 거죠. 그러면서 네. 양영희 감독이 동경의 조총연계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뭐 교사, 극단 배우 등을 거쳐서 라디오 진행자로도 일을 하다가 1995년부터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디어 평양과 굿바이 평양이라는 영화인데요. 둘 다 이제 평양이라는 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실 이제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대 북한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9만 4천 명의 제일 동포가 있는데 그중 3명이 양영희 감독의 오빠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연과 사상 때문에 오빠와 헤어진 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일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이제 북한으로 오가면서 네. 자기의 이제 홈비디오에 카메라에 담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작 두 편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넣고도 이제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형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새롭게 이제 극영화로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음악 한 곡 듣고 네. 와서 네,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한국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양방원, 네, 양방원의 연주곡이죠. 프론티어 듣고 오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 있는 밤 유난입니다. 신의 20일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족의 아픔을 담은 영화 가족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북송 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그 제일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1959년부터 20년에 걸쳐서 일본에 거주하는 9만 명 이상의 제일교포가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귀국자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들은 이제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갔는데 이제 한 번 간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25년 전 북송 사업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간 오빠, 성호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오빠가 뇌종양 치료를 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일본에 방문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허가증 같은 거를 받게 된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뇌종양이라는 병이 치료만 받기에도 3개월이라는 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짧은 기간이 이제 허용이 됐고 가족들은 25년 만에 아들 오빠를 다시 일본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네. 이제 들떠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착잡한 신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일본에 오고 싶어도 못 온 거네요?
네. 북한은 이제 어쨌든 그쪽으로 국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사실은 이제 이 성우라는 캐릭터가 뇌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북한 사회에서 이 치료 허가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곳에 가는데 허가를 받는 시간만 5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병을 그래서 키운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그때라도 허락이 떨어져서 다행이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네. 이제 성우가 올 때는 혼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감시원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뭐 변심을 한다거나 도주를 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북한 사회에서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시자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감시관으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양익준 씨고요. 네네. 이제 그 와서 반갑고 오빠를 본 것 보고 아들을 본 거 보고 뭐 이런 것들은 좋지만 네. 이 감시원과의 어떤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얘기들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북한에 보냈을 때 네. 이 북한이 아마 낙원일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네. 했으니까 보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딱 보면은 굉장히 이 성호 아들 성호가 네.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 좀 짐작이 가네요.
네,
가족들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와닿는 장면들이 네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자본주의는 그만큼 이제 발전 속도가 있었지만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세월을 살았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들을 걱정을 해서 물건들을 보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있지만 자신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기 아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그 다큐멘터리 말미에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 가족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내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도 네. 이런 부분인데요.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성호가 온다는 얘기에 그냥 정말 다른 엄마들이랑 하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일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함박스테이크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북한에서 이제 영양실조 에 걸려온 아들을 보고서 마음이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게 네. 하는 그런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오빠랑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거고 유년기를 네. 같이 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빠 잘 왔어? 그러면 오빠가 그냥 다녀왔어. 이렇게 그냥 그 늘상 보는 가족들의 대화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25년간의 역사를 조용히 그냥 그 말로 짧은 말로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성호 같은 경우는 동창생들이랑도 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걸 묻지 않아요. 동창생들도 그냥 같이 이제 파티를 열어주는데 같이 그냥 어제 만났다가 아니면 1년 전에 만났다가 이제 잠깐 어디 유학 갔다 온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끝내는 걸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되게 리얼리티에 강한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빠 잘 왔어? 다녀왔어. 25년 만에 만났는데.
네. 정말 이렇게 뭔가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맞아요.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짠하네요. 이게. 네. 이게 어차피 3개월 뒤에 또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호라는 캐릭터 네. 역시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 거예요.
네. 사실 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왔는데요. 이 성호라는 남자에게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호에게 그 북한 감시원이 그거 잊지 마라 라는 그런 북한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뉘앙스를 잘 못 살렸지만 그런 그거. 지시성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잊지 말라오 동무.
캐스팅 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 잊지 말라오 동무.
양녀희 네. 감독님 보시면 어떻게 네. 보면 다음 편에.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성호의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두워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밤에 이제 동생이랑 같은 방에서 누워서 자는데요. 리에한테 조심스럽게 성호가 이제 묻는 거죠. 그 뭔가 이렇게 지정된 누군가를 만나서 보고 듣고 말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일을 너가 혹시 해줄 생각이 있느냐. 이건 완전히 스파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리에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만약에 내가 이걸 거절하면은 오빠한테 오빠의 북한 생활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게 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완전 스파이네요.
그렇죠.
네, 스파이 네. 제안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걸 목적으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리에는 이 여동생은 되게 좀 당찬 그런 여잔데요.
네.
그 감시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이나 그 나라는 다 싫다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동지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 역할도 이 영화에서 좀 짧게 나오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동생이 싫어하는 그 나라에서 오빠도 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운명이고 우리는 이 나라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체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약간 분란이 오고 간 다음에 갑자기 성호한테 귀국하라는 북한의 이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왜죠?
그렇죠. 3개월의 유예를 줬는데 네. 갑자기. 그래서 여동생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갑자기 아무 네. 이유도 없이 다시 북한으로 오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성호도 그 양동지도 이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그냥 지령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성호의 마음은 그거예요.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그냥 한 가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얼마나 엄격하고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그냥 정말 그 굉장히 무뚝뚝한 그 남자 성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계속 좀 아프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년 만에 네.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 네. 5년을 기다려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귀국하라고 하니까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황당하고 네. 정말 갑자기 또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다시 또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슬픈 마음도 크고요.
네.
그런데도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진짜 가족으로서는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빠 이제 성호와 리에가 쇼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성호가 갑자기 여행가방 그 가게에 들어가요. 그 네. 여행가방이 굉장히 비싼 브랜드 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여동생을 가방 이제 있는데 데리고 가서 이제 이걸 하나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네.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가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가격이었는데 오빠가 그래요 동생한테 그런 가방 들고 여러 네. 나라를 다녀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렇죠. 나는 비록 이렇게 매여 있지만
네.
너라도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세상을 보면서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라 이런 굉장히 가족으로서 위해주는 그런 아픈 그런 충고이자 어떻게 보면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좀 짠하기도 하고
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쵸?
좀 그런데
네.
이게 이 양영희 감독 가족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두 편의 다큐멘터리도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이제 북한에 있는 조카의 이야기 오빠들을 토대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번 영화 역시 이 성호라는 캐릭터에 자신의 새 오빠 캐릭터를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좀 합쳐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아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제일동포 2세인 양영희 감독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자신의 이제 가슴 안에 꽁꽁꽁꽁 숨겨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에라는 여성이 결국에는
네.
나 자신이 모델이고 그래서 이 영화가 내 이야기다. 그리고 나의 가족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호는 치료를 못 받고
네.
다시 끌려가는 건가요?
아 이게 참 이 영화의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사실 네.
네
그것 말고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게 지금 체제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슬퍼요.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극영화를 보면서 잘 이제 감동이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가 극영화지만 100%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다는 점에서 그런 슬픔이 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성호가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고 하루아침에
네.
북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와 있는데 그걸 타고 가요. 근데
네.
뭔가 이렇게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잘 살고 우리 다음에 보자 뭐 이런 기약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너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네.
없고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가운데 리에가 갑자기 오빠를 붙잡고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장면에서 관객들이 리에가 별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도
네.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보고 나서 감독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참 그 장면은 어떻게 한 거냐.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실제로는 정말 그 다른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자신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아무것도 오빠한테 하지 못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영화에서라도 한번 오빠를 잡아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영화인가 감독이 자신이 하지 못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풀어놓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더 착잡해지는 거죠. 네.
그 장면 보시고 우셨나요?
저는 진짜 제가 진짜 이걸 믿기지 않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뭐 영화를 보면서 우는 것도
네.
우는 거지만 기자회견을 갔는데
네.
감독님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고 뭐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자회견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어.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기자들도 네. 이렇게 울고 있거나 아니면 눈시울이 촉촉해진 이게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리에라는 여성의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분단의 현실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 정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좀 더 다가오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이 영화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영화가 참 한 장면 한 장면 보고 네. 있으면 진짜 그냥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 이제 만들 때 감독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마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대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찍어서 국제영화제에 이 영화가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영화를 보게 돼서 혹시나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해가 네. 되면 어떡할까. 그쵸. 그래서 어떤 장면을 하나 넣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빼고 넣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작품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있는 대로 다 해보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영화 잘 만들면 네네. 가족이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지잖아요. 아, 그럼 북한에서 그쵸.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건들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 건데 네. 그 발상의 전환을 하기까지 감독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이제 영화 자체로 다가온다기보다는 네.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 감독님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도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고 좀 네. 공감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가족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가족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념이나 체제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가족이라는 흔한 이름이 어렵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더 또 주변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계기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울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웃습니다.
네. 오늘 영화가 필요해서 네. 네, 소개해 주신 양영희 감독의 가족의 나라 네,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 영화네요.
보시고 같이 울던 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하정 기자 오늘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동포 가수죠. 안셀리의 Both Sides Now 한 곡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싶은 밤, 귀를 여는 라디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문화상품권, 시네마24에서 영화 예매권, 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에서 다이어리 저널, 나를 디자인하는 스타일 솔루션 이노웍스에서 머니 클립, 그린이프에서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 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청아람 미디어에서 책 소울푸드, CNL 뮤직에서 프랑스 가수 클레망틴의 영화음악 모음집 시네마 드 랩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머더 발라드 그리고 뮤지컬 블랙메리 포핀스 공연 티켓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방에 신청해 주세요. 2부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이번 주엔 소울푸드 함께 읽고 있는데 조금 출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밥 한 끼에 대해서 네,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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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